다니엘서 2장 36절로 4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의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왕 앞에 나타나서 왕이 꾸었던 꿈, 그 자신도 어떤 꿈인지 명확히 잘 기억조차 하기 어려운 꿈, 그 꿈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다니엘의 지금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면 대담한 일일까요? 누구든지 윗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뭐 말단 사원이 사장에 가는 것도 어렵고 뭐 신입생이 학교 총장 앞에 나아가는 것도 어렵고 환자가 병원장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다 쉽지 않아요. 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지극히 젊은 청년과도 같은 나이에 대제국의 왕을 만날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아야 판단이 제대로 되게 되고 상황이 두렵지 않아야 분별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마치 안개처럼 우리를 감싸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판단치 못하게 되는 게 문제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왕이 꾸었던 꿈을 환상으로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왕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 왕께 그가 본 것을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윗사람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모습을 흔히 또 자주 보았습니다만은 정말 어떤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정확히 얘기해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 실수하는 경우를 흔하게 보는데 저는 이 다니엘이 나아가자마자 왕의 시선을 똑바로 쳐다봤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바로를 보았을 때 그는 한 번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결국 눈으로 얘기 먼저 하는 것이죠.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늘 눈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 7, 8절이에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 왕들 중에 왕이다. 이 아부의 말일까요? 어떻습니까? 아,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다. 어쩌면 저는 이게 아이스브레이킹 같이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첫 대면 내지는 서먹서먹한 만남에서 어떻게 첫 서두로 그 관계의 문을 열어젖힐 것인가. 그걸 우리가 흔히 아이스브레이킹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첫 마디를 건넬 것인가. 어떻게 연설할 때 첫 서두로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이 윗사람들의 스피치 라이터들이 가장 고심하는 게 이 아이스브레이킹 부분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열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마음을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마음의 문을 우선 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유머도 연구하고 그 사람을 연구하고 나가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나가기 전에 비서를 통해서 누군지 샅샅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식성이 뭔지, 심지어 그 사람의 기호가 뭔지를 다 알고 나가는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좋은 대화라는 게 뭐 별 겁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물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말을 그냥 막 신이 나서 그냥 말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대화법이듯이 그 사람의 마음을 우선 열게 하는 이 첫 한마디가 사실 관계에 그냥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부성 발언이라기보다는 왕들 중에 왕이다. 지금 대제국의 왕인데요. 중근동을 완전히 평정한 왕인데 왕들 중에 왕이죠. 그 이 말을 듣고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제가 바로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늘의 하나님이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기 쉽습니까? 왕들 중에 왕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서두가 그냥 사실 엄청난 선포죠. 당신이 왕들 중에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본인이 지혜를 받게 된 것, 이 환상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섰고 당신이 왕들 중에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느부갓네살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라고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왕들은 다 신격화되어 있어서 신이나 다를 바 없이 숭배를 받던 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든 왕들이 숭배를 강요했던 그런 시대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 눈을 투명하게 들여보는 것이고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은 어쨌든 그 금머리다. 금머리다. 바벨론이 사실 금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결국은 또 느부갓네살이 먼저 또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도 3장에 가면 하는 일이 금 신상 만드는 일이에요. 금머리다. 자, 39절부터 43절까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롯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을 기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을 긴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마 들어도 무슨 말인지 왕은 잘 이해를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건 왕보다도 왕보다 못한 이가 뒤를 잇게 된다. 이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기분 좋게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흔히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조차도 좋게 들어요.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들었을 것이다. 이 얘기의 역사적 범위를 좁히면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계속되는 왕들의 통치가 당신보다 못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헬라 시대 때까지 와서 이런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왕조가 바뀐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바뀐 역사가 바뀐 것들을 지금 얘기한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 이른바 신바벨론 그리고 이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들어왔을 거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올 때 그 나라들의 통치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콕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쉽게 한다면은 다니엘과 그 느부갓네살이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무슨 나라가 어떤 제국이 어떻게 변천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이나 하겠어요? 어쨌건 그가 이 꿈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점점 역사는 쇠퇴해 간다. 그런 이 깊은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둘째 나라는 뭐 왕보다 못한 은나라요. 셋째는 놋같은 나라요. 그러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놋같은 나라인데 온 세계를 다스린대요. 그죠? 그 다음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 같아서 모든 걸 부서뜨린대요. 이걸 이제 로마 제국으로 해석할 때 로마 제국은 정말 탁월한 군사 전략이나 소위 전법을 가지고 온 나라를 부서뜨렸죠. 그리고 문나라를 찢고 빠지만 그러나 그 발가락이 토기장의 진흙과 쇠가 섞여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쇠와 흙이 섞인다는 건 섞이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물과 물은 섞이지만은 쇠와 흙은 그 성분상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통치를 군사력을 통해서 통치력을 구축하겠지만 그러나 화합하거나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대한 질서를 신질서를 구축했지만 그러나 그 질서 안에 들어간 그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나라들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하나 될 리가 없죠.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적 지배는 절대로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하나죠. 권력의 한계입니다. 언젠가 그 권력은 배신을 당하겠죠. 그렇습니다. 권력은 마치 뭐 나사 못을 끝까지 힘을 줘서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그 힘의 임계점을 지나면 나사는 겉돌기 시작을 해요. 힘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해보세요. 처음에는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러나 점점 약효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애를 나무라 보십시오. 애를 매를 때리다가 어느 날 아버지 팔목을 잡는 아들을 만나잖아요. 아니면 가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이 가지는 한계란 어느 시점에 권력적 이 능력이 소멸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권력의 역전이죠. 그 권력은 언젠가 배신을 당하게 되고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권력적 질서는 대체될 뿐 본질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4절 그러면 어떤 나라가 마지막에 올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건데 뭐 서로 안에 잘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를 일이죠. 사실은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지금 그 당시에 어떻게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짐작이나 하겠어요.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 그 제국조차도 사실 손대지 않은 것, 손으로 뜨지 않은 돌, 그렇습니다. 그 돌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 나라는 한 나라를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영원한 나라는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국권이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런데 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관한 얘기는 사실 뭐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인데 미가서에 보면은 가장 그걸 분명하게 이걸 해놓고 있는 걸 봐요. 미가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돌에 관한 얘기는 신약 시대까지 계속됩니다. 돌. 우리는 돌과 벽돌을 구분해야 됩니다. 벽돌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돌은 인간이 만들지 않습니다. 벽돌은 우리가 그 더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만드는 재료예요. 벽돌은 바벨탑의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냥 돌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은 돌을 가지고 높은 탑을 쌓게 하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로는 제단을 쌓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돌과 벽돌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로 일하셨다 이겁니다. 인간은 벽돌로 자기의 건축물을 쌓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가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산의 돌,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기 시온산이라는 건 산 전체가 돌산이에요. 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반석. 그 반석. 그 반석과 같은 믿음. 그 돌 위에 내 성전을,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보면은요, 이 돌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그것도 볼 수 있는데,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걸 우리가 이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다니엘서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를 제가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산돌이 나오죠. 리빙 스톤. 이 산돌이 그 신상 전체를 부수는 것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들이 우리가 볼 때는 강고한 권력이고 영원한 권력 같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권력 같지만은, 그러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산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이런 일들을 미리 알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뭐 강하게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 같아도 마치 새와 진흙이 하나 될 수 없듯 또 무슨 혼맥을 맺는다, 혼인정책을 쓴다.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 이 뭐 혼맥을 이 그런 헬라 제국의 네 제국 중에 두 제국이 혼맥을 맺는 걸로 해석도 하지만 어쨌건 저는 어떤 해석에 앞서서 새와 진흙이 합쳐지지 않듯 이 죄인들 간에는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요. 권력을 두고 하나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 돌을 들어서 그것들을 다 부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해석을 듣고 그때 이 느부갓네살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46절 47절이에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뜻 아닙니까? 어쩌면 무릎이 꿇어졌을지도 모르고 허리가 굽혀졌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어떻게 이걸 맞출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어쩌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강한 뭐 임재에 사로잡혔달까요? 그런 느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시다. 그리고 모든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여러분, 이 지금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신들의 신이요, 왕의 주제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통치자로 삼습니다. 48절 49절이에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저는 오늘 이 많은 이 얘기들 가운데서 마지막 이 얘기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합니다. 그는 이제 왕궁에 있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훈련받을 때는 왕궁 밖에 있었겠죠. 그러나 이 한 사건으로 그는 왕궁에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바로가 요셉을 들어서 바로 총리에 임명을 하듯 그는 바로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왕이 단순간에 한순간에 지금 다니엘을 바벨론 전체를 통치하는 총리로 삼았다. 그리하여 그는 왕궁으로 거소를 옮기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왕궁으로 옮기는 얘기라고 하면 대개 신데렐라 얘기를 기억하죠. 그러나 우리는 왕궁으로 옮겼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전에 듣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궁에 옮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다니엘이 변했을까 변하지 않았을까를 나중에 더 계속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왕궁에 옮기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안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리가 높아지면 안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왕궁으로 옮겨졌지만 그는 변치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신앙이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와서 그냥 뭐 40일이고 뭐 1년이고 새벽 기도하던 사람이 일이 풀리면 안 나옵니다. 다시 나오면 걱정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이 풀리건 안 풀리건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는 왕궁으로 옮겼지만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왕궁에 옮겨졌지만 새 친구와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친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높아지면 의리 없습니다. 새 친구고 내 친구고 다 버립니다. 아니 달라지는데 뭐 격이 다른데 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몰들 가운데 쓰임을 받건 어떤 일이 일어나건 여러분들 변치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낮아질 수 있어요. 비굴해서 안 됩니다. 높아질 수 있어요. 교만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신실함 아니에요. 변치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일이 일비하지 않고 무슨 일이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무슨 일이 풀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무슨 일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꾸어 갈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을 믿는 증언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변치 않았다는 것. 다니엘과 세 친구도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 그게 우리가 그들의 얘기를 읽는 이유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비가 왔지만 이 폭우 속을 뚫고 온 것을 축복합니다. 이 낙엽이 젖어가지고 막 낙엽이 맥혀가지고 온 도로가 물이 그냥 가득가득해요. 이 가을비나 이 겨울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빗길을 뚫고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고, 예,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고, 기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로 감사하고 변치 않는 오늘도 믿음의 태도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만남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의 이 신실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실함이 우리의 신앙의 정말 본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건 하나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말투가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표정이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어투가 달라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도 주 앞에서 당당했고 무슨 일이 풀려도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얼굴빛 하나 낯빛 하나 변치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평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정말 느낌을 갖게 하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저 사람께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풀릴 것 같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치 않는 자리에 변함없는 자세로 주 앞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이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모든 형편이 순풍에 돛단 듯 흘러갈 때나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벽에 꼭꼭 막힌 것 같을 때나 주 앞에 엎드려 그저 주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기로 결단한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모두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 기도하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에 그러나 날마다 깨닫게 하심이 오늘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왕 앞에 섰을 때나 그리고 환관장 앞이건 시위대장 앞이건 변함없는 태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던 다니엘과 같이 오늘 하루 걷기를 결정한 이전에 고기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